평생 처음으로 기양대열에 끼어보았습니다. 옆에서 하도 겁을 주는 바람에 마음이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거기다가 또 올라오면 바로 수요일 저녁 설교도 있고 또 설교가 이렇게 달아서 있는 바람에 몸조심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가야 할 벌처도 안 가고 집안에 가만히 있다가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별거 아니대요. 길이 그렇게 막히지 않아서 좀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고생 다 끝났나요? 더 어려운 인생길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향에 이를 그날까지 우리의 이 인생길은 끝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성경 구절이 떠옵니까? 우리나라 가요가 떠오릅니까? 인생은 나그네. 가요보다가 아마서 그 구절이 어디에 있더라 하고 생각이 떠오르시면 참 복을 많이 받으신 겁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대체로요, 우리나라 가요가 더 많이 떠오른답니다. 그 가요 제목이 뭐예요? 여긴 참 다행입니다. 등계에서 물어보니까 하숙생 가던데요. 여러분, 하숙생 가사가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참 성경적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숙생에 나오는 인생은 나그네, 그 나그네와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는 어떻게 다릅니까? 하숙생의 나그네는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서 뭐 해요? 아, 진짜 제가 불러야 돼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 뭐 해요? 정처 없이 걷는다죠. 진짜 성경 구절만 잘 기억하시나 보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는 어떻게 달라요? 돌아가는 나그네예요. 다시 말하면 잠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아는 나그네입니다. 이번에 동생 집에 갔더니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 주부를 보여주더라고요. 인생 출장 제목을 그렇게 놨더라고요. 거기도 시민교회입니다. 여기는 서울 시민이고 거기는 울산 시민이고요. 설교 참 잘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제목을 인생 출장, 이게 뭔 말인가 싶어서 설교 요약을 봤더니 아, 우리 인생은요 잠시 출장 나온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이에요. 객지에 나가서 출장 잠시 가서 일 보다가 돌아오는 거니나 뭐 나그네 길이나 비슷하니까 아마 비슷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 길 힘들죠?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 나그네 길이 천국처럼 변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걸 잘 표현한 찬송가가 또 하나 있죠. 이따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천국이 어디예요? 천국이요?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주님 모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나그네 길이라고는 하지만 이 나그네 길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면 이 나그네 길, 즉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마저도 천국으로 화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 길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나그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점잖게 가르쳐줘요. 정직해야 하고 성실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또 다른 걸 가르쳐줘요. 줄을 잘 써야 하고 손도 잘 비벼야 하고 봉투도 잘 돌려야 하고. 맞는 말이죠. 더군다나 이 서울 한복판에서 살려면요, 참 특히 남자들요, 술도 잘 먹어야 하고 담배도 잘 피워야 하고 잘 놀아야 하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정능력이 없으면 그 재주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안 되고 신앙도 없고 이러면 참 곤란하잖아요. 차라리 막 신앙 시원찮거든. 그 재주라도 있어서 그래도 먹고 살기나 해야 되, 안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 현실은 그런 재주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건 아닙니다. 어쩌면요, 하루에도 12번이나 이거 때려치워버리고 싶다라는 충동을 받으면서도요, 용감하게 사표 못 쓴 이유가 처작식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 머리 다 빠지고 검은 머리 다 허옇게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 잘못 먹어서 머리 쉰 건 놔두고요, 그러느라고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머리 빠지고 흰머리 됐다고 생각되시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참 존경하고 특히 부인은 남편에게 정말 감사해야 될 겁니다. 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런 땅에서 정말 애쓰고 아부도 하고 인맥 관리도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만 대표적인 구절을 8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9절에는 저 끝 중간쯤부터 한번 보셔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 짧은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봉독할 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유가 달라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복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세운 것은 사실은요, 인간이 그렇게 힘쓰고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보면 참 잘 이루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허물어질 때는 순식간에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 길을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지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고 혼자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어쩌면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닐까 싶은 고통마저도 두려움마저도 느끼면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런 모험이 한두 번은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요. 왜 한두 번인지 아십니까? 한두 번 해보면 그게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 다음번 그 일 하기가 쉬워져요. 그렇게 가느라면 그 길에 짜릿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다윗은요, 내 잔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잔이 넘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그 기쁨이 참 컸단 말이에요. 내 잔이 넘쳐요. 어디에서요? 잔이 넘치나이다. 어디에서 잔이 넘쳐요? 잔이 넘쳐 흐르는 그 장소가 어딥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잔이 넘쳐요. 잔만 넘치겠어요? 풍성한 상을 차려놓고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원수의 목전에서요. 여러분, 좀 치사한 말입니다만은 세상에 맛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맛있는 거 많이 있겠죠. 근데 가장 맛있는 거는요, 다른 사람이 못 먹고 껄떡거리고 있을 때 거기서 하나씩 주워 먹고 있으면 이거 참 맛있습니다. 참 안 좋은 편인데 사실 그렇긴 그래요. 뭐 쟤도 먹고 나도 먹으면 별론데요. 아, 저 다 못 먹는데 나 혼자 먹고 있으면요, 참 맛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체육시간에 뛰다가 체육선생님한테 붙들려서 따라와, 제가 따라갔습니다. 그질로 육상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때요, 선수라고요, 체육복을 한 벌씩 줬어요. 뭐, 이름이 엑슬란인가 뭐 이랬는데요. 그때 다른 아이들이 입고 있던 체육복은 요즘 말로 하면 거의 내복 수준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꼭 내복 수준이라서 이제 몸에 이렇게 척 달라붙는 거예요. 그 후에 무슨 양달형인가 뭔가 바지 같은 체육복이 나왔는데요. 거의 내복 수준인데, 내복 수준이라는 이해가 잘 안 가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개콘의 모습 보면, 그 뭐, 발레리나 하고 뭐, 이렇게 쫙 달라붙는 거 보고 나와가면 한 이런 거 있죠? 그 체육복이 꼭 그 스타일이에요. 하얀, 내복 비슷한 그런 체육복이 그때 우리가 입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요즘 소위 말하는 체육복 하나 더 입고 나타나 보세요. 아,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그 맛에 2년간 육상선수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펴놓고요. 잔이 넘치도록 베푸는 거. 이거 얼마만한 기쁨이겠어요. 그 원수들이 무슨 원수인지 아십니까? 한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요. 나를 그렇게 핍박하던 그 원수들 딱 잡아 앉혀놓고 그 앞에 잔을 쫙 펴놓고 내 잔이 넘치나다 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길이 참 힘들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이런 짜릿함이 있다는 거예요. 포항제철에 명태바람이 불 때요. 사람들이 많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대부분 쉽게 말하면 잘리는 거죠. 그때 우리 교회에 어느 웃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랑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던 상사치고 지금까지 제철에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거 얼마나 멋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위 사람들한테 구박 많이 받고 애 많이 먹었습니다. 참고 견뎠습니다. 명태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요. 그 상사들이 다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밑에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표시도 못 내고 그냥 아부하며 비위만 맞추고 있었더라면 이 자부심 넘치는 말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닐까, 이러다가 쫓겨나가는 것 아닐까 싶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한 번쯤은 실험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행복을 맛볼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하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도록 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가나안 땅을 라고 말하는지 두 가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딱 머물러 있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대로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1절 보십시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야 할 때 물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늦은 비를 주셔요. 생육하고 자라나야 할 때 또 물이 필요합니다. 그때 딱 맞춰서 이런 비를 주셔요. 그러니 물을 저장하려고 댐을 만들거나 물을 끌어들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저수지가 없어요. 수로도 없습니다. 농사 지을 물이 필요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저장된 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농사 짓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물 대느라고 고생해본 사람은 압니다. 물 끌어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옛날 혼자 사는 과부가 자기 논에 물을 지키기 위해서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 터트려가 자기 논에 물 딱 넣습니다. 그러게 물 밑으로 흘러가버리면 자기 논 마릅니다. 못 내려가도록 물길 딱 트는 그 자리에요. 아예 물 속에 홀랑벗고 들어 누워있었단 갑니까? 그래서 물 지키는 거예요. 안 그러고는 방법 없어요. 가나안 땅은요,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땅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애굽 땅하고는 참 다르다고 말합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채소밭에 물 갖다 나르듯이요 농사 지으려면 물 끌어들이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딱 지켜보고 계셨다가 비를 내려주시는 땅이니 너희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참 위험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야 나 모르겠다 이래서 필요할 때 물을 안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딱 지켜보고 계셔. 이야 잘 먹고 잘 사는 땅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눈을 돌려버리면 전혀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되고 맙니다. 왜요? 저장된 물이 하나도 없으니요. 이 말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땅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주셔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마 내가 너희 살림 다 돌봐줄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먹을 것 잔뜩 재놔놓고 뭐 가뭄이야 홍수야 오든지 말든지 그러면 뭐 내몰 거 넉넉하다 이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부한 재물을 주실 때 가장 염려하는 건 뭐냐면요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걸 굉장히 염려하셨어요. 기드온이 전쟁하러 가는데 군사가 3만 명 모였습니다. 3만 2천이 모였나요? 상대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4만을 넘어요. 14만 넘는 군대에 3만 이건 아이들 말로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많다시는 거예요. 줄이라는 거예요. 줄여서 결국 300명만 데리고 갑니다. 300명 골라놓으니까 하나님 됐다 이러시잖아요. 왜 됐는지 아십니까? 싸움하러 갈 때 절대로 너희는 아 우리 힘으로 이겼다 소리는 안 할 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300명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기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숫자. 그게 300입니다. 그 300명이 그렇게 용감해서 아니면 뭐 능력이 뛰어나서 아니에요. 너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숫자.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때도 날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주기는 준다마는 너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참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되거든 내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됐다고 제발 말하지 말아라.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잊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참 저는 어릴 때 참 불만 많았어요.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한 달치, 1년치나 아니면요. 기도 한 방에 평생 먹을 거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만나를 주실 때도요. 꼭 하루치씩만 줬습니다. 놔뒀다가 이틀치 욕심내고 걷어들이면 다 썩어버렸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레위기에 가보면 뭐 이런 것 저런 것 많습니다만 특히 붕어하고 미꾸라지하고요. 붕어는 먹어도 되고 미꾸라지는 부정한 겁니다. 먹지 말래요. 이유가 뭐냐? 미꾸라지 추어탕 얼마나 좋은데 그걸 먹지 말래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설명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붕어는요 물이 마르면 그질로 죽습니다. 사람들이 걷어가든지 새가 물어가든지 꼼짝을 못합니다. 바로 죽습니다. 미꾸라지는 물이 마르면요 뻘 속으로 진흙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안 죽습니다. 물이 비가 오지 않으면요 그 속에서 동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적어도 3년은 버틸 수 있답니다. 물이 없어도요, 3년은 그 속에서 동면 상태로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비가 오면 다시 깨어나서 나와요. 물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죽는 것이 정한 오류입니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물 없어도요, 하나님 안 계셔도요, 하나님 은혜 없어도요, 우리 3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이거 부정한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요?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난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사는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면 행복합니까? 안 굶어 죽을 만큼 재산이 넉넉하면 그게 행복합니까? 좋은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요, 최근에 들어와서 노후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있던 분들이 지금 참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재산, 돈 많은 것,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는 아니, 그것은 복이지만 그것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힘이 약해진다면 그건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난한 것이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특히 아이들에게요, 부자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른들을 특별히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가난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분은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진짜 부자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땅에서 부자면서 영적으로도 참 부유한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셔야 그게 진짜 복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하나 더 나옵니다. 본문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나라가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를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스라엘이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머릿속에 그 지도를 좀 그려보셔요. 이스라엘이 있던 그 가나안 땅 오른쪽 위편에 강대국들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메대, 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더 있었습니다. 이 강대국이 늘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그랬습니다. 이 왼쪽 위에 올라가면요, 헬라가 있었고 훗날 로마가 등장합니다. 이 남쪽에요, 아주 강대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집트가 있죠. 이 이스라엘은 요 한가운데 있는데 세 방향에 아주 강대한 제국들이 항상 생겨났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한 나라가 힘을 얻어서 나라를 확장해 가면 반드시 다른 나라를 칩니다. 점령합니다. 가는 길목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하고 전쟁하러 지나갈 때 한쪽 옆에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조그마한 나라가 하나 있으면 이 그냥 지나갑니까? 반드시 건드리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의 어느 왕은 올라가서 싸우다가 졌습니다. 지고 내려오는 김에 홧김에 이스라엘을 그냥 쓸어버려요.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주변에 이 강대국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것은 비유컨대요.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한가운데 고깃덩어리 딱 쥔 아이가 놓여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강대국만 바라보면요, 살아날 길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를 강성하게 지켜주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곳이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망할 때요, 바벨론에 붙어야 되나 애굽에 붙어야 되나 이렇게 막 싸웠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간구합니다. 바벨론도 아니요, 이집트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망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수고하지 않아도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요, 외부의 아주 강대한 나라들로부터 너희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이리가 득식을 그리는 한가운데서도요,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믿고 이스라엘이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그 약속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이 땅, 절대로 편안한 길은 아닙니다. 참 어려움 많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누구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계시나요? 누구 덕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 덕분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땅이지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손비비에 바쁘다면요,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 하듯이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어중간한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눈치도 봤다가 사람 눈치도 봤다가 이러면요, 그게 소위 말하면 고해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거기나, 그렇지 않으면요, 땡볕이 내리쪼이는 사막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야곱처럼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든지, 이삭처럼요,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평안한 삶을 살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룻의 선택을 한번 보셔요. 시어머니를 따를 것인지, 친정으로 돌아갈 것인지, 어느 쪽이 편할 것 같습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100번 편해요. 시어머니를 따라가 봐야 아무런 낙이 없어요.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시어머니에게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아무런 인간적인 희망이 없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의 계보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은 고생이 고생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찬송가인데 가사가 생각나시거든 따라해 주셔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만, 누구만 보여요? 뭔 안 보이고요? 뭐가 안 보여요? 세상이 안 보여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이 세상이 안 보인단 말입니까? 내가 무슨 놈의 팔자가 들어와서 내가 이 모양으로 사느냐는 내가 안 보인다고요? 아니,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차주 부르는 이 찬송가가요, 세상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여요. 뭔만 보여요? 나를 구속한 주님만 보여요. 진짜입니까? 주님은 어디 계시는지 안 보이고 이놈의 세상 왜 이렇게 힘든지 그것만 보인다면 이 찬송가 부를 자격이 없는 거예요. 혹시 그 찬송 부르시죠?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세상, 그거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내 모습도 안 보여요. 나를 구속한 우리 주님만 보이는,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행복입니다. 누가 자꾸 구속 하더라고요. 구속은 이겁니다. 이래가지고 팔찌 차고 경찰서 잡혀가는 게 이게 구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셨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구속 아닙니다. 좀 길게 발음하셔요. 구속.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값으로 주고 우리를 구원해냈다는 뜻에서 구속입니다. 발음 좀 잘못할 수도 있지만 전 그런 발음 들으면 괜히 속으로 이런 게 자꾸 치밀어요. 속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요, 간 곳이 없고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나도 간 곳이 없고요. 보이는 것은 나를 구속한 우리 주님만 보이더라.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집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런 복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뭔가를 선택해야 할 시점에 내가 말씀대로 할 것이냐, 내 생각대로 할 것이냐를 참 꼭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화가 확 나거든요.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내든지 말든지 결정하십시오. 이게 그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자, 오늘 가서 손을 비벼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쪽 줄에 서야 할 것인지 저쪽 줄에서, 그냥 이런 어떤 서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먼저 보셔요. 그 길이 체면이 깎이고 손해가 되고 도저히 그러고는 못 산다 싶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질 때 그 말씀을 따르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이 힘든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면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행복을,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길에 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